어찌 이 시대는 분변하지 못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의 이유와 또 복음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작정하심으로 인한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결과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 봤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리스도께서는 대화의 대상을 다시 제자들에게서 무리들로 이동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4절 55절을 다시 보면, 그리고 그가 또한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 위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즉시 너희는 비의 폭풍과 온다고 말한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된다. 그리고 남풍이 불 때에 너희는 더운 날씨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서쪽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위치한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비구름은 이 지중해에서 발생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구름이 이동하면서 비를 뿌리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내리는 비는 지중해의 습도 높은 바람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중해 쪽에서부터 구름이 만들어져서 몰려오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아, 비가 곧 오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에 남풍은 역시 팔레스타인의 남쪽에서 불어오는 이 아라비아 광야 이쪽 지역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뜻하는데,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막으로부터. 그래서 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아, 곧 무더위가 닥치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구름과 바람을 관측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일기를 예측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상이나 기후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를테면 바다에 배를 띄운다든지 혹은 곡식에 씨를 뿌리거나 추수를 한다든지 이런 일에 기상과 기후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일기를 분별하고 예측하는 일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동원해서 그것을 대비하고 그것을 알아보고 예측하는 일에 모든 열심을 그렇게 기울이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 유대주의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일갈하고 계신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상황을 분별하기를 알았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이 시기를 분별하기를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유대주의자들, 무엇보다도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과 비판의 수위를 복음서 안에서 내내 이렇게 항상 높이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외식하는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휘포크리타이. 이 뭘 뜻하냐면 배우를 뜻하는 거예요. 연극 배우. 그러니까 배우처럼 실제 자기는 감춰버리고 자기가 맡은 배역에 따라서 자신과 다른 그 자기 맡은 배역의 그 사람을 연기하는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의 그렇게 거짓되고 위선된 종교적인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그 실체를 주님이 꿰뚫어 보시면서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모두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배우에 지나지 않다. 배우들이다.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하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더 잘 안다고 항상 자부하고 큰 소리 치지만 정작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천상의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그들 눈앞에 메시아가 와 계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전혀 지금 자기들 눈앞에 누가 계시고 그가 그를 통해 어떤 일들이 지금 역사 가운데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었다. 예.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의 상황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현실적인 모든 필요를 채우는 일이나 우리가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직장을 구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어떻게 재산을 증식시켜야 되는지 분석하고 대응하고 이런 건 참 잘한다는 거죠. 응? 우리가. 근데 우리 영혼의 상태와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내 믿음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전혀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일이 되면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그런 교인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또한 유대주의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위선적인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리적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를 지식적으로 분별하라고 하면 그런 면에 대해서는 해박하면서도 이 시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작 뭘 원하시고 어떤 믿음을 원하시고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어떤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자각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고 있는 자들인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전혀 하나님과 그 말씀을 깨달아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죠. 악한 시대를 분별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는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면, 만일 그렇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외형적 모습만 갖추고 있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그들을 일갈하고 계셨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은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진 우리의 영혼의 무게가 내가 생각하는 그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가장 무서운 것은 타성에 젖어버리는 것입니다. 형식과 습관을 따라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성만을 그냥 유지하고 있을 뿐인 빈 껍데기 같은 신앙입니다.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사명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목회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직업적으로 하나의 일처럼 설교를 하는 거, 신방을 하는 거, 성경을 가르치는 거, 하나의 일처럼 여겨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 일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사명으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명민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천기는 너희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너희가 전혀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옛 언약은 소멸되고 새 언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공효를 적용시키고 있는 이런 시대가 열렸는데 너희는 깨깨묵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의 벽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치적 상황, 외교적 상황, 경제적 상황. 예? 오늘날의 모든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믿음과 무관한 것입니까? 그건 뭐 세상 일이고 나는 그냥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되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공부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로 국가가 위태한 상황이면 예전 같으면은 구국 기도회로 모이고 기도원에 저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말이죠. 근데 이제 전쟁이 일어난 지 두 세대가 지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 코팡기도 안 끼는 거죠. 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대포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수백 대가 떠서 전쟁 훈련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데 아무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냥 현상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급급한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면 위선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배우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계속 사인을 보내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예사로 그냥 생각하는 거죠. 예사로. 시대를 분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지는 5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왜 너희는 심지어 너희 자신으로부터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그릇된 가르침에 다 세뇌가 되어가지고 그들의 말만 무작정 믿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었던 다수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 자신으로부터 옳은 것들을 너희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왜 저들의 말만 믿고 너희 앞에 오신 메시아를 너희가 지금 부정하고 있느냐? 왜 여전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참된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있느냐? 왜 너희 앞에 임한 이 구원을 너희가 수용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판단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크리노라는 의미는 판단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인데 어떤 것이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이게 옳은지 그런지 면밀히 판단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킨마주어라고 비슷한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만을 믿고 그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질타한 것입니다. 응? 왜 너희의 판단, 너희가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저 거짓된 자들의 말에 부하 내동하고 있느냐? 왜 너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없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을 듣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 것인지를 상고하고 분별해서 무엇이 진정으로 옳고 그런지를 판단해서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을 견지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셔야 되는 것은 시대마다 반드시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릇된 가르침들이 유행했다는 거죠. 신앙의 그릇된 행태들, 어떤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시대마다 출현하면서 유행을 만들어내는 거죠. 잘못된 믿음의 길로 다수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나 거짓 교사들, 거짓된 가르침들, 거짓된 어용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영적 혼탁함과 혼란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은 교회가 이 땅에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되어오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온갖 불건전한 유사 믿음과 같은 이런 그릇된 기독교의 그릇된 가치들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참된 교리에서 벗어난 사이비 이단들, 이런 신앙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유린되고 믿음이 아닌 길로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이런 무지 속에서 오늘도 방황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고 구원이 아닌 것을 구원이라고 여기고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진리처럼 추종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항상 역사 속에 반복되어 왔고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이 일이 매우 더 광범위하게 더 강력하게 전 세계를 휩쓸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올바른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인지를 깨닫고 지식만 붙들고 있는 영혼이 차갑게 굳어버린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슴으로 영혼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믿는 척 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차든지 더없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제는 신자의 코스프레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모든 것이 그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온단 말입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58절 59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너의 적과 더불어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너는 그로부터 구출받도록 애쓰라.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어가고 재판관이 너를 관리에게 넘겨주고 관리가 너를 감옥으로 던져넣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마지막 렙돈까지도 네가 갚을 때까지 결코 네가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 고소나 재판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고소를 받아서 법관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화해를 하고 그렇게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최선을 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결국 재판장에 나아가서 판사가 형을 선고하게 되면 옥에 갇히게 되는 결말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 주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무리들에게. 근데 이 말씀의 진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면의 길을 활짝 열어놓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붙들지 않고 끝내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 너의 모든 죄들이 낱낱이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될 날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임을 깨달아서 속히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을 그대들이 다 얻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빚진 자가 법관 재판관 앞에 가기 전에 빚쟁이들과 화해를 해서 조정을 해서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것처럼 그걸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그 지엄한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화급성, 이 중요성을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원이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것 같으면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너희의 그릇된 생각에서 즉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하나님과 화해할 길을 얻으라고 왜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잘 들으십시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만 이미 그 구원의 복음을 그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보시든가? 응?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면 그럼 어떻게 해보든가 그러면 하고 그렇게 수수방관 남의 일처럼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그것은 우리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 즉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내미신 화해의 손길을 붙잡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입힌게 접힌게 둘러댈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믿어지겠지, 믿어지게 하시겠지,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궤변을 내려놓지 마시고 모든 진리가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바 지금 즉시 하나님과 화해할 길을 얻으라고 촉구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리는 렙돈을 가리킵니다. 렙돈은 구리동전인데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 단위 중에 제일 낮은 거예요. 제일 값어치가 낮은 금액을 가리킵니다. 근데 빚진 것이 한 렙돈이라도 다 갚지 않으면 절대로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함받지 못하면 너희는 절대로 영벌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 얘기거든요. 영원한 지옥의 두려운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러니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오늘 밤에 거두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고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어야 된다고 주님은 강력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때로는 마치 구원의 문제가 우리의 선택에 있는 듯이 우리의 의지에 있는 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구원의 길이 너희들의 눈앞에 이처럼 명백하게 주어져 있고 메시아가 지금 너희들 앞에 이처럼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거짓 진리의 눈이 가리우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사악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언제까지 기만당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속히 그것으로부터 나오라고 주님은 무리들 향해 말씀하십니다. 아니 건져내시면 되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듯이 아 그걸 우리 보고 하라 그러지 말고 주님이 건전해 주시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 안 했다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진리를 안다면 진리는 영생의 길을 안다면 믿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건 바보 천치 같은 짓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얘기는 병이 나을 믿음이 없으니 의사의 말을 불신하고 병원에 입원도 하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그냥 있어 보겠다라고 어떤 환자가 고집을 부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내가 병에 걸렸고 이 병에 나으려면 의사가 말하는 대로 수술을 받고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일정 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을 위해서 투병을 해야 내가 병에서 나을 수 있다. 지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고 그 의사에 대한 이런 믿음도 없고 내 병이 이렇게 진단이 됐는데도 이것도 못 믿겠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하자는데도 수술 입원하라 그러는데 입원도 안 해. 약 먹으라 약도 안 먹어. 날 가만히 내버려 달라고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환자가 있다. 죽자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렇죠. 죽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살 길을 안다면 영생과 영벌을 진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면 무엇이 진정한 진리인지 구원의 길인지를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줄곧 당신에게 말씀해 왔다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알고 있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반항하는 마음이나 저항하는 마음 버리고 어리석게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진리에 순종하고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배회하지 말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죄를 쌓아가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부정하고 복음을 떠나든지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그 복음에 붙들려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당신이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 복음을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주께서 무리들에게 강조하시며 간곡하게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게 지금 어떤 사느냐 죽느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지금 이 문제가 달린 문제 아닙니까? 필경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은 구원과 멀어진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진리가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길로 가야죠. 무슨 뚱딴지 같은 거기에 내 생각이, 내 느낌이 왜 필요합니까? 어? 오직 성경이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안 믿어지세요? 그 마음의 반감과 저항심이 안 꺾여지세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젊을 때 그렇게 기도했으니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진짜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는지 그렇게 안 하시는지 뭐 수가 날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진리가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추어주고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방향을 지시해 주므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힘써 그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이 진리가 말씀하는 그 구원의 길, 그 바른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이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그 흑암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입에 담긴 이 복음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도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